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55분쯤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합참은 궤적 등을 근거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인 노동급보다는 사거리 3,000km에서 3,500km 정도인 무수단급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는 16일 생일 행사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펴나가기로 했다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 중부 시각으로 11일 오후 4시 55분 북한이 중거리 혹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구성시 근처에서 발사한 것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정부 서울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 AI 1일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대응 조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언제나 일본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동쪽 올네스부아에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폭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수십 대와 상가가 불에 탔는가 하면 시위대 일부가 강도로 돌변해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버스에 올라 여권과 고속철도 승차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께 한국 단체 관광객 40여 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호텔로 이동하던 중 괴한 서너 명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서 한국인 가이드의 여권과 가이드가 보관하던 관광객들의 유로스타 승차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부 관광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테오라는 이름의 흑인 청년이 경찰로부터 성폭행과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파리 인근 올레스부아 일대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영항공사 이라키 에어웨이 소속 여객기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바퀴에 불이 붙어서 승객 356명이 대피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개원한 미국 의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년 전에 이루어진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미 의회의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강성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That regime is using.
로이스 위원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때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기류를 연구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지금 하원에서 애들로이스 외교위원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지만요. 사실 미국 의회가 하원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한 주 전에는 상원도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같은 내용의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 상원과 하원이 그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차원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를 첫 번째 115대 국회가 올해 초에 열린 이후에
네.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고 또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왜 이렇게 의회가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청문회를 열고 연초부터 강경한 목소리들을 의원들이 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공언하면서 또 이것도 상당히 고도화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북한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에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상당히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 사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보도를 하거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나온 이 강경한 발언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바로 얼마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강경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낸 그런 발언들을 보면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얘기를 했고요.
네네.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정보 유입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그 붕괴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이것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라든지 상당히 그 강경 기류의 발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발언들은 과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비치거나 아예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이 본물 터지듯이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최은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미 상원에서는 지난 1월 31일 날 북한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이어서 하원에서는 지난 7일 열렸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한결같이 그 대북 제재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선제 공격 가능성,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방법은 없느냐, 또 대북 방송을 강화해야 된다,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한결같이 좀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북한에 또 강경하고 또 민주당은 좀 유화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뭐 곤란합니다만은, 다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제재와 외교적 수단이 모두 포함된 좀 종합적인 접근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압박하면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너무 중국을 몰아치고 압박을 할 경우에 중국 과 북한의 대북 제재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한편 그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날 흥미로운 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공화당 소속인 그 에드로이스 의원은 90년대만 해도 대북 유화책이 좋다고 생각이 됐다. 또 유화책을 통해서 북한을 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 같은 대북 유화책, 북한과의 대화 이런 것이 북한의 핵 개발만 도울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거 유세 때도 그렇지만 굳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드디어 대통령이 된 뒤에는 타이완 총통하고 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름으로써 그 시진핑 정부에는 상당히 어떤 경계심이라고 할까요? 불안한 그런 느낌을 주곤 했는데, 그러나 또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고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파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협력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런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그런 존중을 밝혔고요. 또 상당히 백악관의 그 보도자료를 보면 두 정상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상호 초청을 했고, 또 앞으로 현안들을 각각 많은 여러 레벨에서 다뤄나가자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는 했는데 북한을 거론한 부분들은 공개된 것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또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의회의 청문회로 돌아가면요. 중국을 압박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잘 구슬러서 협력하도록 해야 되느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네.
이것이 굉장히 관심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협조가 기대 수준 이하인 점을 지적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거듭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요.
네.
그것보다는 중국의 협조는 역시 필수적인 만큼 뭔가 협력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달래보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무부에서 금융 문제 담당했던 연구원이 하나 그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요.
네.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을 직접 제재하기에 앞서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고 제재 대상으로 올리기 전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재무부에서 직접 이런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공직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위장 회사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은행들이 거래를 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 강화는 물론이고 군사적 선택,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과거에는 참 자주 나오지 않던 말들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또 공석상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시 일종의 뭐 의원들이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오는 배경에는 절망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아, 1993년부터 시작해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대북 제재, 압박, 협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의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북한이 그야말로 핵을 ICBM에 장착해서 핵체계로 완성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의원들도 이 같은 것을 지켜보고 나서 아 이제 무슨 수단이 남아있겠느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무슨 군사적 선택 또 정권교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회의감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게 벌써 1993년입니다. 당시 북한이 NPT에 탈퇴하고 핵 문제를 본격화됐는데요. 당시에 클링턴 대통령은 미북 간의 오랜 1년여의 협상 끝에 1994년 10월이죠. 미북 제네바 합의를 맺고 경수로를 주는 조건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북한이 몰래 그 핵을 개발하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이 됐고요. 이어서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6자회담이 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는 대화를 위한 대화, 회의를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내밀고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난 8년간 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남은 옵션이 별로 없다. 이제는 그야말로 무슨 선제 공격이라든가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청문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청문회가 열린 거에 이어서 또 이런 북한의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연초부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심각성 이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점점 더 상당히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하는 결의안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화당의 조 월슨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가용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의안에 이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동시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에 이것을 한국의 경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중국,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한국이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물론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강경론도 있었고 뭐 유화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끝까지 전략적 인내를 이제 고수를 해왔었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나 미사일 그 개발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했고 이제는 아예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의회가 행정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북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이런 실무 책임을 지는 행정 부처들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의회는 상당히 미국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기구이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회와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그리고 또 백악관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인
네.
그런 구도가 10년 만에 되돌아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당으로서 사실 상당히 원활하게 의견 조율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은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에도 바로 그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그때와는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에 미친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회의 기류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미국 정치 과정에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오래된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도 과거와는 좀 달리 대통령이 결정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또 의회에서 요구하면 또 행정부 쪽에서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과거와는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미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그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고요. 이 법안은 앞서 114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요. 새롭게 그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새롭게 제출된 법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법안과 비슷하게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번에 다시 지정하자고 나온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실 지난 2008년에 부시 행정부 때죠. 미국 정부가 이제 핵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을 보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화당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장과 또 실제로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네, 네.
그 배경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점들을 지적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재지정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테러 지원국으로 그 재지정될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뭐 수치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그 1988년 1월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을 올렸고요.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전이죠. 1987년 11월에 북한 공작원 김연희가 연루돼 115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가 당시에는 좀 순조롭게 돼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2007년에 합의가 됐는데요. 당시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요. 결국 부시 대통령이 그해 그 2008년에 북한이 그 약속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역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20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실험을 계속했고 또 2010년에는 또 한국의 천안함 또 연평도 사건 그 연평도에 대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격을 저질러서 민간인이 살상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는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건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언급하면서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고 대신 그 해킹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 총국 등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화통화가 지난 7일 이루어졌는데요.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양 장관은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틸러슨 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로 보면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어떤 안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그 통화에서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알려져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한국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로 들으신 것 이상으로 더 추가할 것은 없었습니다.
네.
틸러슨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전화통화는 두 사람이 이날 처음으로 대화를 한 그런 자리였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윤병세 장관은 틸러스 장관의 국무장관 취임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하는
네.
그런 수인사의 자리 성격이 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내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 교체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그런
네.
자리였고요. 이 방위 공약에는 확장 억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두 나라 외교장관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있었고요. 또 언제쯤 적당한 시점에 만나서 실제로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이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서도 역시 이렇게 서로 전화로라도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 절차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그 외교 관계에 되는 층들과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날 예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이 전화로 이제 일종의 상견례를 한 거고요.
네.
조만간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얼굴을 맞대고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6일, 17일 이틀 동안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16, 17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또는 이어서 17일에서 1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두 외교장관이 얼굴을 맞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이 매티스 장관의 방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이 밝힌 것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아시아 중시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중시 또 방위 공약에 대한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런 언급들을 했고요. 실제로 백악관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위협이고
네.
또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은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임 후 해외 방문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졌던 것인데요.
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서 잇따라서 그 다음 날은 국방장관 간의 전화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합참의장 간의 전화통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그만큼 한국의 방어, 그러니까 주한미군 2만 8천여 명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지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대응 이런 점들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최고 지휘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군까지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 지휘관이 방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공격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이 그 다음 달로 예정된 그 미얀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방어는 물론이고 공격 능력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미군 육군협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 사수들 일종의 그 화살에 비유를 했는데요.
네.
그 화살을 쏘는 사수들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그 화살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한이 공격할 경우 그 미사일을 쏘는 부대나 군인들을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은 민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만에 하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른다면은 상당한 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되고 이를 항공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은 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일부 대변인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그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사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맞서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어서 2월 7일에는 불과 한 달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따른 대응 도발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2월 10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내외에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개발에 개성공단 폐쇄가 타격을 줬다라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타격을 줬는지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사실 핵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또 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거나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이 북한을 제재를 하고 압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강력한 뭐라죠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나 또는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공단 폐쇄가 1주년을 맞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정치 상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실시될 그런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자연히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개성공단이 가동된 게 약 13년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씀드린 대로 2월 10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폐쇄된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그 한국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이를 통해서 단순히 물건을 만들고 뭐 돈을 버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의 작은 화해와 협력의 장소를 만들고 작은 이것을 마중물, 그야말로 통일을 실험해보는 이런 장소고 실제로 그동안 개성공단은 13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처음에 그 아주 몇몇 기업이 했지만요. 나중에는 124개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북한에서도 역시 5만 4천 명이나 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교류를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또 이익도 보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에도 5만 4천 명이라 하지만 4인 가족으로 하면 20만 명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하나의 장으로 그 이끌어가는 이런 바람이었고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그 핵실험 때문에 여기서 매년 주는 1억 달러의 돈이 북한의 핵개발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중단이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그 각 정치인별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대체로 보면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남북 화해와 협력은 좋지만 그 돈이 북한의 핵개발로 쓰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바로제기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입장은 개성공단에서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이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 앞으로 조만간 치러질 그 선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은 대량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국 정부 통일부 대변인의 말씀을 들었지만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추순 현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사실 1억 달러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실질적으로 핵 개발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한국 네. 정부도 그 증거를 확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가 그리고 또 개별 국가들 미국 등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북한으로 순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의 자국의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유엔 등은 상당히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정치권 일각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러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 내부의 일만은 아니고
네.
유엔 등 대북 제재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상황으로 변화된 겁니다.
네. 이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 간의 정치, 외교, 뭐 대화 뭐 여러 가지 그 큰 또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입주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그 2월 10일 개성공단이 그 폐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에서는 약 124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많은 생산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는 약 5만 4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갑자기 그 폐쇄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자 당연히 그 한국 입주업체들은 철수를 했고요.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보험 또는 그 보상을 해줬다고 하기는 하지만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북한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 그 5만 4천 명 되는 노동자 중 일부는 중국으로 가서 아마 그 외화벌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5만 4천 명이 다 중국에 갔을 리는 없으니까요. 또는 협동농장 다른 일자리로 배치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북한의 근로자 또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입주 기업들이 다시 공단이 재개되면 가서 영업을 또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 압박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미국과 한국의 외교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 소식, 그리고 폐쇄 1년을 맞은 개성공단에 관한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치과기공사 김휘재 씨는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입니다.
같은 동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뭐 북한에서는 녹음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가 있었어요.
중국에 다녀온 친구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에 라디오가 있었고 인민군 입대를 1년 미뤄두고 있었던 김휘재 씨. 잠 못 드는 밤마다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먼저 온 세터민 선배님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우연히 듣게 된 남다른 느낌의 조선말 방송은 워싱턴에서 보내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다가 잡혀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3대가 처벌받는 중형감이라고 얘기했지만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준 라디오는 결코 멀리할 수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라디오를 계속 듣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꿈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던 김휘재 씨.
꿈을 꾸면은 가끔은 현실 같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꾸다가 중국에서 체포되는 꿈도 막 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간절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 휘재 씨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이모한테 찾아가는 거다. 거기 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북한에서는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휘령에서 온 치기공사 김휘재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나를 만났죠. 중국에서. 만나서 저는 중국에서도 라디오를 샀습니다. 사서 누나한테 들려줬죠. 우리 여기서는 살기 힘들고 한국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누나도 거의 한 3개월 만에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누나랑 같이 오게 됐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에 누나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휘재 씨의 생각이 한국에까지 다다라 있는 줄 몰랐던 누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요. 예. 누나는 아예 한국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잘 뭐 경제적 수준이 높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거기를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나마 조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됐으니까 누나를 설득을 하게 된 거죠.
누나도 중국 땅을 하루빨리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중국에서 거의 강제 결혼을 당하는 그런 확률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모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그나마 누군가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또 누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적이 없고 신분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북송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계속 설득했죠.
중국 공안에 들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팔려가듯 시집을 가는 탈북 여성들의 현실도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나가 뭐 5년을 살 수 있을지 10년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잡혀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을 가다가 만약에 체포되면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은 정말 잘못 걸리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위험한 건데, 그거를 다 이렇게 그런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사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다른 세상은 정말 꿈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의 용기와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심장 떨렸던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그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서 검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국을 지금 출발하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아니고 택시였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공안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니 막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앞좌석에 브로커가 탔었어요. 브로커가 내려가지고 뭐 같은 일행이다, 어디 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중국어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희한테 말을 시키거나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죠. 정말 막 그때 등에서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중국 대륙을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이민국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을 희망했고 추운 겨울로 향하던 길목에서 두만강을 건넜던 휘재씨. 누이와 함께 한여름날 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안심이 딱 되던가요? 며칠 긴장인가요?
아니요. 비행기는 안심이 되죠. 네. 태국도 솔직히 안심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안 풀리는데 일단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정말 많이 긴장이 풀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로 상상만 했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개비가 내렸어요. 근데 되게 그 시간대는 조용하고 공항이 워낙 넓으니까 좀 한적한 느낌? 막 번화가 이런 거를 상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늘가늘 안개비가 내리던 새벽 아침. 조용하고 포근한 기운의 인천국제공항이 휘재 씨 온 우위를 편안하게 맞이하고 있었고 휘재 씨는 끝간데 없이 이어지던 이른 아침 도로 위 자동차에 한참이나 시선을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보통 승용차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볼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밤이 되면 교회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붉은 십자가 표시가. 네. 그런 것들이 놀라웠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한 3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놀라운 것들이 많고.
한 달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의 말로라고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안기부, 그러니까 한국 국정원 관련 영상을 본 적은 있었지만 휘재 씨는 직접 들었던 라디오 내용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국정원, 안기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을 이렇게 막 취조하고 막 그런 영상을 만들어진 거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라디오가 더 저한테는 네, 정말 여기에 정착한 그런 세터민분들이 이제 증언을 제가 그쪽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지를 진실을 밝혀내는 곳이다. 전 그렇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경기도 안성에서, 휘재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하나원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들었던 라디오였는데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또 계속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휘재 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지금은 뭔가 아름다운 추억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힘든 시기인 것 같으니까 뭔가 그런 성장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그런 고통이 있나 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괴로움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좀 본의 아니게 예, 할 때가 많으니까.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워야 하는 것이었고 끝도 없는 노력만이 살 길이었는데 도대체 그 노력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보통은 그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것 같아요. 꿈도 많고 뭐 정말 밖에 나가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사업도 하고 굉장히 꿈이 많았었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문화적 그런 좀 다른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적응하는데 예, 좀 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휘재 씨 오누이가 정착한 곳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휘재 씨에게는 부산 자체가 신기한 곳이었지만 함경북도 회령의 거친 사투리가 부산의 사투리를 알아듣고 적응하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부산에 갔는데 거기는 또 특유의 부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을 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투리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뭐 라디오로는 다 표준어를 듣다 보니까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사는데 뭔가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배워야겠다.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 밥 먹나 뭐 이러면 그걸 계속 돌아는 밥 먹나 계속 따라하고 예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한번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요? 한국 살기 참 쉽지 않다는 생각 떨쳐놓을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 부산 사투리가 되던가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은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예전 같으면 아,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쪽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좀 그거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언어를, 말투를 바꿔야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2년 차의 치기공사.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김휘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2-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